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번 한 주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통당하심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매일을 작은 예수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할 특권과 또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또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일컫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분 하나님이셨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죽기 위해 태어난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또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기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남은 한 해 또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욱 예수 안에서 더 견고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작점을 맞이하는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대단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에서 연구, 신약학이 이제 연구될 때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따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할 때가 꽤 있고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지칭을 하면서 별도로 연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혹은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이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 요한 서신들을 묶어서 요한 문헌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래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애제자였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여러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기록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기적이 나오죠?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흔히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일곱 가지,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것에 걸맞게 또 일곱 가지의 특별한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어떤 특별한 또 의도가 담겨 있는 복음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수요 일부 설교를 맡게 돼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요한복음 이제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순환 기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13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다가 물론 고난 주간에 어울리는 본문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될 때 사도 요한이 소위 이제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러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0장의 이 부활 사건조차도 이 말씀과 맞물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따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자기 백성,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가 여러 차원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 마음을 좀 울리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다락방 강화의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세요. 예수님 당신께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실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은 누굴 걱정하세요? 자기 백성을 걱정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를 품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셨어요. 그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이죠. 한 대목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대단히 특수한 본문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 14장 1절과 그 마지막 종착점인 16장 33절에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을 이 모든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기사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풀어낼 수 있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몸버려, 자기가 피 흘려, 자기가 피와 살을 내주어 구원하실 그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극진히 생각하시고 고려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자막 거두어주셨습니다. 이 뒤에 17장에 보면 흔히 이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드러나요. 이건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 흩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좀 저들을 안아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품에 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날 때 예수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을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품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단순한 그 물음부터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고려와 판단의 그 뇌구조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예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어려운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한번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구체적인 시점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셨다 이래도 되는데 구체적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구체적인 사실이 구체적인 시간대가 적시되어 있는 것이죠. 저자인 사도 요한은 여기에 어떤 첨언도 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명료한 말은 힘 있는 말은 단순합니다. 힘이 있는 말은 단순해요. 구체적으로 뭘 더 부과할 게 없어요.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과 또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 그대로 증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직접 목격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문도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분명히 경험된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시, 어디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만났다 이 이야기를 가감없이 꾸며는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주일 설교를 해주시겠지만 부활은 기독교의 역사성과 신뢰성과 그리고 현실 정합성을 담보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에요. 기독교가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 기독교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 기독교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담보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라는 게 워낙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전혀 달라진 모습을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십자가 달리실 때는 뿔뿔이 흩어졌고 숨어서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가 살아났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달라진 예수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말이죠. 또 비단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형성했고 초대교회가 발흥했고 부흥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건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모이고 이게 소위 말한 일요일이고 지금 우리는 흔히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날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바로 율법 준수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안식일 이후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어떤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 가치를 뛰어넘고 그 가치를 상회하는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삶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국면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봤습니까? 저 약간 이단 되려고 하나?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드나들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네, 여하튼 오늘 이렇게 이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데 뒷절로 가볼게요. 조금 뒤에 살펴보면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기 보면 문이라고 되어 있나요? 모인 곳의 문들을이라고 되어 있나요? 복수예요. 모든 출입문과 창문들을 다 닫은 것입니다. 꽁꽁 닫은 것이에요. 빛 한 줄기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인 것을 들키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꽁꽁 닫은 거예요. 들키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 어떡하노? 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문들을 다 닫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죠. 만화에나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같이 식사도 하세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몸과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연속되고 있고 어떤 면은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져 있는 어떤 단절, 어떤 신비로움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문들이 다 닫아 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무어라 인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제자들은 자기들도 목숨을 잃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삶에서 명제경각이라고 할 만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조차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문들을 닫아 걸고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전전긍긍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 내가 나의 평강 너에게 준다, 너희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에 점철되어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여 너여 그대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거 주실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는 더 잘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것들로 채워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나의 삶의 최고의 것으로 공급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고백되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튼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막 목마르고 고달프고 결핍되고 이것만 눈에 안 보이면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평안을 예수께서는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에 직면하든지 우리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께서 하시는 제안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의 무릎을 털고 일어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데는 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다락방 강화라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진의에 대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이 자기의 심령들을 강타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은 절대 줄 수 없고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고 세상은 모방조차 할 수 없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주는 나의 고유한 그 평안 너희에게 준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부활하신 주님 앞에 딱 마주했을 때 그것 경험하고 맛보고 소유하게 된 것이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평안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때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귀에 너희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 평안케 되는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언제나 믿음인 것이죠.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가 참 이 본문이 정말 더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다음에 그래요 천말 정도 그래 너희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어쩜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뭐 좀 심하게 완전 너무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표현들 뭐 이런 표현들 쓰면 좀 강단해서 조심스러운데 대박 배신 쩔어 뭐 이런 말. 네. 그렇게 아니 요한복음에 봐요. 이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12장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거 다 들었는데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손 내보여 주세요. 옆구리 보여 주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그런 게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의 반복되는 연약과 실패, 넘어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봤는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몰라요. 오히려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 건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표현들이 그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은 제자들과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또 한 번 배반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주님 또다시 나타나셔서 십자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 들려주실 거예요. 또다시 우리 가운데 쓰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끝까지 이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주의 5대 교리 중에 가장 마지막 항목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구원의 그 서정을 끝까지 우리의 행동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 완성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반응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락방 강화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마주하게 되니까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붙드는 모든 기독인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찾아오는 정서적 결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기쁨의 수준과 신앙의 상태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만나 예수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간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처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쁨은 성경 전체의 정서예요. 예수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기쁨이죠. 좋은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 너무너무 좋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수없이 기쁨에 대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제가 정말 사랑하는 본문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표징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정서가 기쁨인데 그것과 우리가 얼마나 결부되어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과 같은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참이 뭐냐?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어떤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저에게도 기쁨이 있는가? 내가 환경과 조건이 좀 나아졌을 때는 쉽게 기뻐하다가 또 쉽게 괴로워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변치 않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천하듯이 불러일으키시는 그 기쁨 안에 사로잡혀 아 정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한 절 짧은 절인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사복음서를 다 뒤져본 적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과 사랑, 소망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복음서를 다 뒤져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 책망하기도 하고 사랑은 될 게 아니죠.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수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예요? 사복음서 전체에 소망이라는 헬라말로 엘피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럴까 말씀 붙들고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는 뭐 신학적인 정리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알게 됐어요. 예수 그 자체가 소망이시기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체로 소망이시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소망이신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소망 중에 너희 희락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를 마주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게 거기서부터 아버지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사야서에 보면 저를 보시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예견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교회의 초석이 되는 열두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전달할 존재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에게 평강을 주면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평강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불안 사회예요. 특별히 21세기 한국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네 가지 면에서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평강이 사라졌다 이야기를 해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혹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뭐예요? 세상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중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인간 군상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핵심은 죄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본 그 사람만이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준다. 이제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 보낸다. 너희가 가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 전하면서 살아라. 또 다른 누군가 평강이 없고 균열과 깨어짐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평강 나누고 전하고 그들도 누리게 하면서 너희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주는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이 자리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명,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선교의 사명으로 이어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사명을 내포합니다. 예외 없어요. 소명은 사명을 내포합니다. 왜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됐는지, 왜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지, 왜 그 학교에 가게 됐는지, 왜 그 직장에 몸담게 됐는지, 왜 21세기 한국 땅, 이 평안이 없는 헬조선의 시대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됐는지 우리는 치열하게 물어가면서 그 평강 누리고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3.1교회에서 사역하는지 늘 묻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몇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사실 청년 교육자로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인간입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 똑바로 살아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특별한 3.1교회 청년교회 저를 부르셔서 대청진장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제 인생의 화두는 후회와 방황이거든요. 성가대석에서 빵 터졌어요 지금. 이 후회와 방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다시 힘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화두입니다. 그것 가지고 청년들과 씨름하면서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고유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는 장이거든요. 여러분을 소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외 없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와 있다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스토리와 파이프라인이 이어지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만큼 포함된 여러분의 삶이 포함된 만큼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요. 짧게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한 번에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숨을 내쉬는 장면이 최소한 두 군데, 길게 보면 세 군데 정도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네, 숨을 내쉰다. 그것과 오버레드 정확히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딘가 하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찾자면 굳이 찾자면 오늘 성령을 받으라 이 문맥과 관련이 있는데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뒤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 숨을 내쉬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숨쉬게 되잖아요. 바로 그 문맥과 해당됩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너무 그 이슈가 많아요. 이게 구교, 가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과 천주교죠. 천주교와 저희의 지리한 싸움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시간 다 다루기는 없을 거,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좀 제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묵상하다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것은 핵심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 이후로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저희 측 입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삼켜봤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죄를 무력화하는 권세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이더라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주님이 이게 무게중심을 전자에 두신 거예요? 후자에 두신 거예요? 앞문장이에요? 뒷문장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이게 어디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읽을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성령을 받은 너희, 나의 평강을 경험한 너희, 재창조의 이제 시작점에선 너희,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보내는 너희, 죄를 무력화하는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너에게 누군가가 악행을 하거든 그거 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사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받은 사람은 악행을 당한 사람은 힘이 있다면 보복할 것이죠. 근데 힘이 없다면 그 악에 대한 분노를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악과 더불어 쏟아냅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부정적 정서와 함께. 그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보복할 수 있다면 그 보복을 해가겠죠.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그 악은 또 큰 악을 낳고 그 악은 말도 안 되는 악을 낳아서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인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한 청년이 매대에 서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서 한국인이냐 물어요. 그랬더니 한국인이라고 여성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로 가더니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그냥 냅다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악과 폐역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악순환의 연결고리의 끝단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출구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나 예수의 사람 그 안에 들어가서 선순환의 연결을 고리를 시작해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 누군가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죄, 그거 받아서 또 다른 악과 죄로 되돌리지 말고 평강을 선포하고 생기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 그리할 때 나 예수의 꿈,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나타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꿈꾸셨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고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현장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떼낼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내가 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너희가 해라.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내가 조치하겠다. 그러나 이후로는 예수의 사람 너희들이 해라. 너희가 작은 예수처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 감당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지역사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열방이든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것 행하면서 살아가라. 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의 참된 수건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세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수건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짧게 하겠습니다. 재작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만 2년 정도가 됐는데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아까도 후회와 방황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속을 정말 엄청 썩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 깔깔 웃으실 텐데 제 아버지한테 7살 때 맞아보고 22살에 맞았습니다. 사춘기는 그냥 지나갔는데 22살인데 5춘기, 10춘기를 막 겪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맞아본 아버지한테 22살 돼서야 따귀를 맞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그랬습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뒤늦게, 제가 안 믿는 가정 출신이어서 뒤늦게 신앙생활 하시고, 제가 그 후회와 방황을 딛고 참 말도 안 되지만 목회자로 이렇게 서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60 넘어서 60 가까우셔서 신앙생활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특별히 어머니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총신대학교 3학년 때 공부할 때인가요? 29살 때인데 1시간 반 정도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구구절절 다 얘기하면서, 어머니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이제 저희가 한 8-9년쯤 지났죠. 8-9년쯤 지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어버이날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교회 사역적으로 못 가볼 상황이었어요. 어버이날인데 인사를 못 드리는 거죠. 서울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가보지는 못할 것 같고 너무 죄송합니다, 좋은 날 식사 대접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으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 김 목사님 전화 끊지 마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제껏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들한테 잘못되게 행한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해자는 저거든요. 제가 가해자였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피해자셨어요, 사실. 근데 피해자인 그분께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원래 피해자세요. 가해자는 우리잖아요. 근데 피해자인 예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인증하기 위해서 부활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용서 못함, 증오 품음,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기 원하는 그런 들끓어오는 마음들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이룬 것이 인간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거든요. 그거 잘라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검은 사슬로 가득 찬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흰 사슬 하나 끼워넣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으로 굳건히 세우려고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우리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답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서 그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나누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해자이심에도 우리가 죽었어야 될 자리 피해자인 그분께서 직접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힐문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따뜻한 말로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너희와 다시 관계하고 싶다, 다시 너희 사랑하고 싶다, 늘 그랬던 것처럼 너희 사랑하면서 너희 세워가면서 그렇게 있고 싶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 평강의 사람들로, 예수의 평강을 나눌 사람들로 보내고 싶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선순환의 연결고리 이어가는, 그것을 시작하는 너희들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터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저를 지난주에도 어제도 오늘도 그런 식으로 살았던 저를 주님이 안고 품으셔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 가시길